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천주교 번주대교구 사제들이 오늘의 복음 말씀에 비춰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성모 승천 대축일인 오늘은 한평하상본당 함경주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장 39절에서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지카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드러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사를 만난 마리아는 길을 떠나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잉태한 처녀 마리아가 어째서 엘리사벳을 향해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천사가 전해준 소식 때문에 혼란스러운 가운데에도 엘리사벳에게 주어진 기쁜 소식을 기꺼운 마음으로 마주하는 마리아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잉태한 처녀인 마리아는 모두의 축하와 축복 속에 있는 엘리사벳과 그 아기의 모습과는 반대로 불안함이 더욱 컸을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내지는 약혼한 요셉과 이후의 삶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불안함이 커질지도요. 하지만 성령으로 가득 차 전하는 엘리사벳의 인사는 마리아에게 용기와 확신을 주었습니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많은 나이에 늦은 아이를 얻은 어쩌면 잉태하기 전까지 겪었어야 했을 수많은 모욕과 핍박을 이겨내고 축복과 기쁨을 누리는 엘리사벳이 전해준 인사는 마리아에게도 주어질지 모르는 희망의 기쁜 소식을 곧 수많은 이들의 모욕과 핍박을 물리치고 주어지는 하느님 은총의 승리를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엘리사벳의 모습이 마리아에게 희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리아의 노래는 하느님 은총의 선물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오늘 엘리사벳을 통해 자신에게 닿았음을 깨닫고 기뻐하는 복된 여인의 기쁨 가득한 찬미가 아니겠습니까? 문득 오늘 복음을 묵상하며 우리가 전하는 말씀의 의미에 머물러 보게 됩니다. 특히 구에소에 앉아있다 보면 하느님과 사람 사이에서 죄 용서를 전하는 사제의 말 한마디가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까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엘리사벳처럼 마리아에게 기쁨과 희망을 심어주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었을지, 혹은 저 율법학자들처럼 영혼이 아픈 이들을 단죄하며 상처를 주는 사람은 아니었을지. 그렇기에 오늘 기쁜 목소리로 노래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더욱 열렬한 마음으로 마주하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엘리사벳의 인사가 우리의 입에서도 전해지는 그리스도인의 기쁜 소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일분결이 유문한 신부입니다. 믿는 것은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 투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왜 믿는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존재 방식과 삶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라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또 그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신앙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가지면 버릴 수 있지만 사는 것이 아니면 죽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올바로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 안토니오도 인간은 하느님의 영원성을 믿고 있기에 악 중에서도 선을,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으며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네,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오늘은 열림원에서 펴낸 박완서 작가의 책 옳고도 아름다운 당신에서 빈 무덤 부분 발췌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발견한 건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이 제일 먼저 무덤에 갔기 때문이죠. 하지만 무덤에서 곧장 예수님의 부활을 본 건 아닙니다. 여인들이 부활보다 먼저 확인한 건 빈 무덤이었습니다. 시신이 없는 빈 무덤은 공허의 지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상징적입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있지 않다는 장엄하고도 충격적인 표시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던 이들에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은 너무나 믿어지지 않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절망한 사람들은 그만 살맛을 잃고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루카복음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 이야기를 읽을 때 거기 언급돼 있지 않은 쓸쓸하고 침통한 분위기까지, 땅거미가 지는 황량한 시골 풍경과 함께 떠올릴 수 있는 것도 그런 까닭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군중들이 이런 메울 수 없는 상실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만약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지 않고 육신이나 육신에 관한 흔적을 남겨놓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부질없는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몇백 년 후에 비롯된 일이긴 합니다만 생전에 공경하던 성인이나 순교자의 유해를 나눠 갖고 숭배함으로써 그 성인의 특별한 가호나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서구의 극성스런 성인 유해 숭배로 미루어 짐작컨대 예수님의 무덤도 만일 비어있지 않았더라면 뭔가를 서로 차지하려고 어떤 다툼도 불사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흔적도 없이 무덤을 비우셨습니다. 인종을 초월해 모든 민족 가운데 살아계시기 위해 시간을 초월해 세상 종말까지 계시기 위해선 그럴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가 그분이 제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현존을 느끼는 건 우리가 사는 보람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타락한 세상에서 그분의 현존을 느낀다는 건 고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종 그분을 부정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지만 그분을 부정하고 나면 이 세상의 무의미성과 사람이 버러지처럼 비쳐내시는데 그만 소스라치고 맙니다. 왜 그 악행 높은 아우슈비츠에서조차 예수님의 현존을 증명한 사람이 있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20주일 성모성천 대축일을 생각하며 성모성천과 관련된 가톨릭 성가부터 먼저 한 곡 소개해드리며 이 방송 시작할까 합니다. 가톨릭 성가에 있는 성모성천 서울 가톨릭 합창단이 노래합니다. 가투리 승가 259번에 있는 성모승천이라는 곡 서울 가투리 합창단의 노래하였습니다. 가브리엘 포레 작곡의 레퀴엠에 있는 아뉴스데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몬테베르디 합창단과 로만틱 레볼루션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겠습니다.
사랑의 생평한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란계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에치마트 에즈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도린 뉴스입니다. 교황 즉석 기관이었던 교황청 세계어린이날위원회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해 설립해 세계어린이날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해온 이 위원회를 리오 14세 교황이 교황청 편신덕 가정생명부로 편입시키기로 했습니다. 지난 8월 6일 교황이 교황청 국무원 국무부장 에드가르 페라파나 대주교와의 면담 후 내린 결정입니다. 8월 13일 공개된 답서에서 지난 8월 9일 날짜가 적혀 있으며 관련 두 기관에 통보하고 이관 절차를 진행하라고 명시했습니다. 2024년 11월 20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친필 서한을 통해 세계 어린이의 날을 위한 교황청 위원회를 설립하고 이 위원회에 세계 어린이의 날을 위한 교회적 활성화와 사목적 조직을 담당하는 사명을 부여했습니다. 세계청년대 WYD에서 영감을 받은 이 행사는 전 세계의 어린이들을 한자리에 모아 신앙, 음악, 그리고 신앙 고백의 시간을 함께 갖는 것입니다. 첫 번째 행사는 지난 2024년 5월 25일 로마 올림픽 경기장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분쟁 지역 어린이들을 포함한 5만 명이 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저명한 마오리 학자가 에리카 스탠포드 교육부 장관이 새 기초 읽기 책에서 테레오 마오리를 제거하기로 한 결정은 테트리티 오 와이탕이와 인권 모두를 침해하는 위험한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오클랜드 대학교 마오리학 교수이자 언어학자인 마거릿 무트는 아동의 일상 학습에서 T 테레어 마오리를 지우는 것은 발견의 교리, 독트린 오브 디스코버리를 유지하려는 시도이자 백인 우월주의를 주입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교육부는 레디 투 리드 포닉스 플러스 시리즈의 기초 읽기 책 에트 마레이를 마오리어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폐기했습니다. 수요일에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이 결정은 2024년 10월 스탠퍼드 장관이 승인한 더 광범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캐릭터 이름을 제외한 모든 마오리어를 새로운 시리즈 도서에서 배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책들은 초등학교에서 만 5세 아동의 읽기 학습을 돕기 위해 사용됩니다. 당시 이 결정은 개발 중이던 13권에 영향을 주었으며 해당 책들에서 등장 인물, 이름 외에 마오리어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마오리어가 포함된 27권의 기존 책들은 완간 후에도 재인쇄될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조치는 일부 문해 전문가들이 영어와 함께 마오리어를 포함하면 아이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증거는 혼재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들은 기초 읽기 책에서 쿠프 마오리, 마오리 단어 사용 효과에 대한 연구가 제한적이라고 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언어학 박사 학위를 가진 무트 교수는 어른 시절에 다언어 노출이 매우 유익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 언어로 제한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심각하게 해롭다며 5세 아동에게 이러한 노출을 차단하는 것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무토 교수는 또 장관이 뉴질랜드 영어의 실제 모습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뉴질랜드 영어 사전과 뉴질랜드 옥스퍼드 사전을 근거로 들며 이들 사전에 실린 수백 개의 쿠프 마오리, 지명이나 희귀어가 아닌 단어가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제는 마오리어와 영어가 교육 전반에서 동등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그래야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편하게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문해 전문가, 교장, 교사, 마오리 교육 지도자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오리 교회 협회는 이를 백인 우월주의 행위이자 인종차별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무토 교수도 이에 동의하며 이번 변화가 강하게 반마오리적이고 극도로 인종차별적인 정부의 광범위한 흐름의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세계 연립 여당 모두가 노동당 전직 장관들이 코비드-19 관련 공개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다며 이는 검증 회피라고 비판했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에 대한 왕립조사위원회의 2단계는 세 여당 모두의 연합 합의에 따라 진행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의장 그랜트 일링 워스 K씨는 수요일 전직 장관들의 불참으로 인해 의사결정자들과의 일주일간 공개 청문회가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불참을 결정한 인물에는 전 총리 제신다 아던, 당시 보건부 장관과 코비드-19 대응 장관을 겸했던 현 노동당 대표 크리스 힙킨스, 전 재무장관 그랜트 로버트슨, 전 보건부 장관 아이샤 베럴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 전직 장관들은 이미 위원회에 비공개로 충분한 증거를 제출했다며 위원회도 소환 고난이 있음에도 균형 차원에서 소환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링워스 의장은 전직 장관들이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 우리가 임무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며 공개 청문회는 증거 확보 방법 중 하나일 뿐이고 사용은 규정에 따라 제한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장관이 크리스토퍼 록슨 뉴질랜드 총리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두고 제정신을 잃었다고 한 발언에 대해 하마스와 맞서는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수요일 록슨 총리는 가자 전쟁을 완전히 끔찍하다고 묘사하며 네타냐후가 국제사회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가 선을 너무 많이 넘었다고 생각하며 제정신을 잃었다고 본다고 록서는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 차관 샤렌 하스겔은 X 구 트위터에 글을 올려 록선의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하마스는 처형하고 산채로 불태우고 굶겨 죽이는 지하드 사교 집단이라며 이와 맞서야 하는 어려움을 록선은 이해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록슨 총리가 지금까지 네타냐후에 대해 사용한 표현 중 가장 강한 것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언급이 일관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다음 달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를 앞두고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록슨 총리는 목요일 기자들에게 정부 구성 정장들이 하마스가 새로운 팔레스타인 국가에 어떠한 역할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록서는 네타냐후 발언에 대한 발언은 자신의 개인적 견해였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부동산협회 REINZ의 새로운 자료가 특히 오클랜드에서 주택시장이 약세를 보인다는 점을 보여주며 이는 올해 중반 경제가 일시적 침체에 빠졌다는 추가적인 증거라고 말합니다. 부동산협회가 발표한 7월 자료에 따르면 계절적 요인을 조정한 전국 주택 판매 건수가 감소했습니다. 중간 판매가격의 변동을 완화한 주택가격 지수는 전국적으로 전년 대비 0.1% 상승했지만 전달 대비 0.4% 하락했습니다. 오클랜드의 경우 전년 대비 0.1% 하락, 전월 대비 1.8% 하락했습니다. 지역별로는 파파콜라의 주택가격이 2024년 대비 5.2% 하락한 반면 뉴플림하우스는 4.9%, 인버카길은 7.8% 상승했습니다. BNJ 수석경제학자 마이크 존슨은 6월 주택시장에서 나타난 주춤거림을 확인하거나 반증하기 위한 수치를 살펴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7월에도 주택시장이 다소 약세를 보인 것으로 보아 시장이 비교적 완만한 추진력을 잃고 약간 흔들리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존슨은 오클랜드가 특히 남섬에 비해 눈에 띄게 약세를 보였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지난주에 발표된 실업률 수치와 이번 주택시장 자료는 올해 중반에 경제가 일시적으로 흔들리거나 침체기에 접어들었다는 다른 경제 지표들을 뒷받침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노동시장이 악화되었고 생활비 압박이 심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식료품 가격이 가계 예산에 더 큰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난주 지적되었듯이 임금 상승률도 둔화되고 있어 여러모로 보통 가정이 현재 포위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 여러 분야에서 수요가 위축되고 있으며 주택시장도 그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에서 또 하나의 자원관리법 RMA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번 개정은 보다 영구적인 대체법안이 마련되기 전 인허가 절차를 신속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자원관리법 인허가 및 기타 제도 변경 개정안은 여러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 특정 에너지 인프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내, 연장 시 2년 내에 인허가를 해야 합니다. 오클랜드와 크라이스트 처치는 중밀도 주택개발 규정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되었으며 웰링턴의 고스 웰슨 프레스에 대한 문화재 보호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또한 복원 가능성이 경제적으로 낮은 경우 문화재 보호를 해제할 수 있는 간소화 절차도 마련됐습니다. 이외에도 향후 10년 내 수질 개선 계획이 확실할 경우 수로에 대한 방류를 허용하고 농가의 담수 관련 계획 의무는 완화됐습니다. 환경부 장관은 지방정부가 국가정책을 따르지 않을 경우 직접 개입할 수 있게 되었고 오클랜드 철도 연계 지역의 주택개발도 확대됩니다. 그리스 비숍 RMA 개혁 담당 장관은 이번 법안이 뉴질랜드인의 3회 제약을 제거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조만간 왕실 재가를 받아 시행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부분적으로 구름이 낀 날씨에 저녁에 가서 비가 오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1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우성이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로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The boys want the girls.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론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생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 유통과 에치마트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생명은 사랑입니다가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석조 네오 신부입니다. 일과 역할에 충실하며 바쁜 일상을 살아간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맺기에도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내 마음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못해 크고 작은 상처들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기도 하는데요. 내면의 상처는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고 때로는 삶의 어느 지점에서 우리를 멈춰 세우기도 합니다. 그럴 때 상처를 마주하는 용기와 차근차근 풀어낼 인내가 필요한다고 합니다.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상처받은 이들이 마음의 치유를 통해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계신 스펠가이자 임상 사목 전문가 박지연 요세피나 작가와 함께 자기 돌봄을 위한 마음 챙김과 관계 회복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대교 생명위원회와 카톨릭 평화방송이 공동 제작합니다. 첫 곡 듣겠습니다. 이소라가 부릅니다. 트랙 라인. 내 마음을 돌보는 일은 자신과 이웃은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 단추라고 합니다. 생명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따뜻한 위로의 글과 임상 사목을 통해 상처받은 이들의 마음 치유를 돕고 계신 수필가이자 임상 사목 전문가 박지원 요세피나 작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분께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아, 저는 오래전 SBS 공채 일기 작가로 입문해서 방송 작가로 오래 이제 일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가톨릭 비타곤이라는 잡지 회사에서 네. 한 6년 정도 일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어떤 제 자신을 돌보고 치료해야 될 어떤 상황이 되어서 계기가 되어서 이제 이렇게 임상 사무 교육도 받고 그다음에 이제 트라우마 치료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하고 그리고 계속 글을 쓰면서 지금은 좀 영적 돌봄가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 네. 방송 작가를 하셨다면 좀 어떤 교통 음악 그 방송을 하셨을까요?
아, SBS 인기가요로 처음 데뷔를 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뭐 토크 프로그램, 뭐, 아, 네. 네. 뭐 종합 구성물은 다 했죠. 나중엔 왜, 다큐멘터리까지.
왜 그러면 경력이 네. 참 이렇게 좀 독특하죠. 왜 그러면 어떤 분야에 한 건 맞는데, 사실 아까 지금, 임상 3옥 전문가라고 되어 있는데, 네. 첫 번째 출발이 일단 인기가요예요. 약간 특이한 경력으로 시작하는데, 네. 그 다음에 뭐 저 웬만한 거 다 하셨다고 하니까. 네, 네. 마음속에 제일 많이 남았던 방송 작가를 하실 때 네. 제일 좀 기억에 남는 건 어느 겁니까?
아, 이제 쇼 프로그램.
쇼 프로그램.
저는 이제 그런 게 취향이 안 맞을 줄 알았는데 좀 나이가 있어서 시작했어요. 아이 5살, 2살 때 시작을 했으니까. 그랬는데 저하고 잘 맞더라고요.
이게 되게 쇼 프로그램 되게 화려하고 네. 뭔가 이게 보여지는 것이 더 많고 네. 하는 프로그램을 좋아하셨는데 네. 사실 지금 하고 계시는 거는 네. 이제 임상 3옥이라는 영적 돌봄이라는 네. 걸 하신다고 하니까 네. 약간 결이
네.
거의 극단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약간 되게 스펙트럼이 되게 넓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방송 작가로 좀 드러나는 일, 좀 독특한 직업으로 오래 살다가 지금 좀 내면에 더 집중해서 또 제가 가름을 재서 캐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 생활,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런 돌봄, 이런 치료하는 일에 이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또 의정부 주부에 지금 글을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근데 이게 이제 신부님은 그게 워낙 이게 너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은 제가 그런 방송 작가 기자 이런 걸 통해서 글을 쓰고 내면의 그 어떤 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타인의 그런 아픔이나 이런 걸 표현해주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제 치유 그 하는 거에 되게 도움이 다 돼 있어서 결국은 좀 이렇게 분위기는 다르지만 연결이 되어 있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누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는 야 어제 방송 작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남의 삶을 좀 바라보잖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느껴지는 것도 굉장히 많지 않으니까 저도
많았죠.
사실 지금 이 방송을 한 지가 거의 이제 2년 좀 돼가고 있는데
네.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던 이런 어떤 한 부분에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걸 좀 깨닫게 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좀 이게 저도 그랬지만 그러셨던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이 확 드네요.
예, 예, 예.
근데 하필이면 그 다양한 것이 있었는데 그 임상삼옥 영적 돌봄을 하시게 된 계기가 뭘까요?
이런 내면을 돌보고 자기 돌봄 또 타인을 잘 돌보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제가 이제 어려서 이제 저희 아빠가 친정 아빠가 이제 알코올 이제 어려서 깊은 상처가 있으셔서 평생을 술을 드셨죠.
아이고.
지금은 이제 췌장이 다 망가져서 암이 되고 전이가 돼서 호스피스 병동에 계세요.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불완전한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트라우마가 많죠. 처음에는 그게 그냥 상처려니 오히려 그런 걸 숨기려고 열등감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제 주목받고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살다가 제가 나이 마흔이 됐을 때 이제 각혈도 하고 이제 폐가 다 망가져서 이제 실려가는 일이 생겼죠.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주저앉아서 제 인생의 모든 걸 내려놓고 제 삶을 바라보며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니까 너무 암담하고 나의 마흔에 너무 빨리 이런 시간이 오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제 내면에 치료하는 거, 제 자신과 화해하고 친정 아빠 맺은 그 왜곡된 관계를 하는 게 투사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도 좀 보면서 무슨 공부를 해야 할까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고 제 상처에 대해서 치유를 하다 보니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이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네,
신부님
네,
그냥
네.
힘들겠다 이런 네. 공감과 정말 그 환자들이 병원에서 암 진단 받거나 뭐 그다음에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거나 이러면 완전히 다 그 내면의 세계가 다 파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공감 환자들에 대한 그 고통 그걸 이제 사랑하게 된 거예요. 기도를 해줘야 되겠구나.
네네네.
그들을 좀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제 상처의 치유가 돼가면서 제 안에 내면의 힘도 좀 생기고 이러니까 이제 그 힘이 에너지가 이제 그렇게 바뀐 거죠.
어쩌면 나의 아픔을 받아 인지했고 그걸 또 치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씩 내가 또 나를 또 깨닫게 되는 것 그런 시선을 한번 갖게 되면
네.
또 남의 아픔도 보이게 되고
네.
또 그를 향할 수 있는
네.
그런 눈빛 또 말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네.
어쩌면 사실 대부분 많이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보다 보면 또 나의 부족함 또 내 아픔을 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타인의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임상 사목 그리고
예, 예.
네, 그리고 영적 돌봄 이라고 예. 하면 이제 뭐 사람들이 보통 생각할 때는 아 병원에 있는 사람한테 뭐 한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사목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예, 뭐 듣는 분들은 아 이건 대부분 그 수녀님이나 안 그러면 그 신부님이 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안에서의 그 평신도의 역할 이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에 좀 집중해서 하십니까?
아 이제 저는 이제 한국 CP협회에서 네. 주관하는 CP 임상사목 네네네네. 교육을 2년에 걸쳐서 4번의 유닛을 아, 교육을 네네네. 수료했어요. 근데 이게 임상사목 교육이 뭔지를 이해가 먼저 필요한데 내 삶의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돕는 영적 돌봄 전문가들이 네. 자기 이해, 타인 돌봄 능력 대인 관계와 의사소통, 신앙생활의 통합 등을 향상시키는 교육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타인과 관계를 맺고
그렇죠.
내가 얼마나 경청을 잘하는지 이런 걸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짚으면서 교육을 받는데 이제 타인을 바라보게 되면 중요한 건 나의 내면부터 먼저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내가 기도 생활한다고 그래서 이게 모든 작업이 다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기 작업을 어느 정도 하는 것도 돕고 그러면서 아, 내가 남한테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갔는데 그냥 말로만 얼마나 힘드세요 하는 거랑 진짜 제가 마음에 그걸 겪고 나서 정말 많이 힘들죠. 그래서 생각만 해도 숨통이 막히시죠.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좀 더 남을 더 전문적으로 더 따뜻하게 잘 돌보기 위해서 이제 이런 분야를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부님, 수녀님, 뭐 목사님, 스님, 호스피스 의사, 호스피스 봉사자, 뭐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평신도들은 또 사제 수도자들이 할 수 없는 또 이제 일반 원목 봉사자나 이제 이런 데서 암 환자들을 만나면 또 평신도로서 줄 수 있는 그렇죠. 게 있잖아요.
그렇죠.
뭐 정서적인 돌봄,
네.
영적인 것도 아주 디테일한 것보다는 그냥 어떻게 기도를 하면 좋을까, 이럴 때 어떻게 마음의 매듭을 품은 좋고, 그래서 하느님이라는 존재를 좀 쉽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설명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정서적인 거, 감정적인 건 어떠냐 이런 정도를 이제 살피면서 좀 가깝게 다가가는 거죠.
그런데 네. 보통은 이제 이런 나 자신의 상처를 보고 하다 보면 대부분 많이 공부하는 것들을 보면 그 상담 심리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데 왜 자매님은 그것도 있는데 왜 임상 사목을 특히 하신 이유는 뭘까요?
제가 원래 그보다 더 전에 그 경찰 사목 위원회 선교사로 일을 했어요.
웬만한 거 많이 하셨고.
아, 그게 너무 많이 했죠.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뭐 안 하신 게 거의 없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진짜 여러 가지 한다 말고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것도 제가 이제 아프고 나와서 치유하면서 하느님께 기도를 했죠. 이제 다 낫고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다시 사는데 나한테 필요한 사도직을 좀 주십시오.
아.
기도했는데 여기를 딱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 하는데 거긴 긴부적으로 표현예술 심리 상담사 과정을 1급까지 다 공부를 해야 돼요.
네네.
을 있어야 왜냐면 전문적인 사람들이 그 유치장 안에 들어갔을 때
그렇죠, 그렇죠,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했죠. 해서 제가 가진 어떤 예술적인 감각이라든가 어떤 정서적인 거 그다음에 좀 영적으로 좀 어떤 직관 이런 걸 활용해서 제 모든 걸 드러내서 그 사람을 치유하는 거거든요. 상담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일은 하고 있었던 터인데 그 이제 일반 심리와 이 임상사목 교육 이 분야가 다른 거는 좀 교회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하느님과 영적인 부분, 하느님과의 관계 이런 것도 좀 더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근데 저는 해보고 나서 교회 안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나? 이런 교육을 내가 어떻게 받았게 됐지? 그래서 그 뒤에 이따 얘기가 나오겠지만 트라우마 전문 상담가로서 새롭게 제 자리를 자리매김하는데 굉장히 같이 이렇게 병행이 돼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번 접해본 게 있으니까 아, 요거 뭐 딴 거보단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신 모양이죠?
네. 좀 더 전문적으로.
진짜 갑자기 지금 궁금해지기 시작하는데
네.
받으신 교육이 도대체 뭐 있으시게 지금 아까는 지금 뭐 뒤쪽에 나올 거라 얘기했지만 제가 생각했는데 트라우마 얘기도 나오시고 하셔서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선교사로도 갔고 표현예술 심리 상담사, 그다음에 임상 사목 교육, 이제 그래서 영적 돌봄가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에 더 보태서 제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그다음에 환자들은 거의 트라우마가 없으신 분들이 없어요.
그렇죠. 아니 인간은 트라우마가
맞아요.
없을 수가 없어요.
애착 트라우마 같은 건 특히 더 다 대중적으로 많이
이게 크냐 작으냐의 문제지.
맞아요, 신부님. 네. 그래서 그 치료를 더 구체적으로 해야겠다 했더니 어느 슈퍼바이저 신부님이 제가 그런 일을 하면 잘할 것 같다고 소개해줘서 감각운동 심리치료라는 게 이제 단순히 언어 상담이 아니라 몸을 통해 적응을 맞아요. 하는 거예요. 기억과 예. 그래서 SP 인증 트라우마 전문가로도 이제 제가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교육이죠.
아들이시죠?
딸만 둘이에요.
딸만 둘입니까? 딸 둘이시죠? 아이는 볼 시간이 있었으니까.
이제 방송 작가로 오래 살았으니까 그렇죠. 아이들끼리만 있었던 적이 많고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도 트라우마가 많죠.
그러니까 애가 좀 컸다 싶으면 네, 엄마는 계속 무슨 교육받으러 밖에 다니고
한동안 엄마가 죽을지 살지 너무 고통 속에서 있었는데 좀
살아나니까 뭘 또
뭘 뭐 봉사를 한다 뭘 한다 하니까 그래도 뭐 정서적인 교류 이런 거는 지금은 잘 하고 있어요.
따님 지금 따님들 나이가
37, 34시고 이제 작은 아이만 결혼했고 큰 아이는 아직. 예.
하여튼 이게 지금 말만 들어봐도 얼마나 그 액티비티 하기에 막 그 힘이 있으신지 참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또 아까 약간 소개하실 때 나왔던 가르며 재속해.
예.
언제 들어오셨으면 그건 또.
그거는 지금 15년.
오.
제가 이제 종신을 2015년도에 받았으니까
네.
한 15년 정도? 17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올해 이제 우리 동네 카푸친 수도원이라고 있어 성체가 현시된 경당이 네. 있는 거기서 제가 한 3년 동안 중내 사내 막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 치유를 받은 거예요.
아프셔서?
아프셔서 이제 막 각혈을 하고 폐가 다 망가졌더니 아이고. 고칠 수가 없더니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다 죽었다. 집안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한 3년 동안 했으니 저도 모르게 가랑비에 어쩌듯이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 그다음에 내가 그동안 어떤 관계를 해와서 네가 힘들었구나 하는 거 이런 자아인식이 좀 되었겠죠.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그때 기도를 막 하면서 뭔가 내 자리에서 머문다는 거 하느님과 마주하면서 머문다는 거 단순한 기도를 넘어서서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제 특성을 알죠. 제 기질과 본성을 알잖아. 상처도 많고 저를 포장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힘을 쓰면서 막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다시 사회에 나가도 전 그렇게 살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바뀌지가 않잖아요. 잘 저를 안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틀이 나한테 있어야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어디 뭐 수녀원에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이런 재속회는 걸 알아보게 되다가 이제 가르멜 재속회를 갔는데 그게 제 성소였더라고요. 너무 잘 맞고 이렇게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참
있어요.
참 이게 뭐라고 이겼어 좀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선으로 이끄실 하느님이란 표현을 쓰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왜 저한테 이렇게 주십니까? 라고 또 원망이나 또 그걸 통해서 예를 들어 멀어질 수도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걸 내가 이제 끌어안음을 통해서 이제 나도 모르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네. 또 이렇게 또 이끄시는 것도 보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악이라는 것을 통해서라도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또 악이라는 개념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근데 그것을 통해서라도 선으로 이끈다는 것만 내가 놓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딱 그 체험을 딱 하신 느낌이 확 듭니다.
신부님이 아주 요약을 핵심적으로 잘해 주셨는데 굉장히 센스가 있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CP 하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제가 잘 직면하고 건강하게 껴안기만 하면 그 어둠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된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내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드러냈을 때 그건 하나님의 것이고 누군가의 치유의 도구가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신부님 지금 얘기하신 거 제가 딱 듣고 어머 딱 정리되시는
거예요. 하여튼 뭔가 변화. 를 꿈꾼다는 건데 사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변화를 꿈꾸는 것보다는 나에게 오는 것들을 과연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기만 해도 우리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데 굉장히 남들 변화는 되게 부럽다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자기에게 변화 올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는 투정을 부리거나 원망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한다면 사실 모든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치는
거죠.
것이 확실히 네. 있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상처가 있고 화가 막 괜히 나고 짜증이 나고 이런 일상적인 거 안에도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너무 누굴 참아준다거나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지쳤다거나 자기답지 못한 걸 하니까 이 내면에서 뭔가 올라오면 그 뿌리를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자기를 만나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하기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남의 집 불난 거 가서 불 끄는 건 좋은데 우리 집 불난 거는 못 끈다는 그렇죠. 거예요. 내 집에 불났는데 남의 집에 가서 불 끄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어쩌면 정말로 그 체험이 나의 삶을 바꾸게 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조아문이 부릅니다. 내 아픈 아는 당신께. 생명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임상사목 전문가이자 수필가로 활동 중이신 박지연 요세피나 작가와 함께 이해 나누고 있습니다. 변화를 일단 겪고, 근데 지금 그 제가 소개해드렸을 때, 아, 임상사목은 어떻게 좀 하고 어떤 식으로 시작하셨구나라고 있는데, 수필가라는 것을 또 소개시켜드렸어요. 최근에 어떤 책을 쓰셨습니까?
제가 책이 이제 총 세 권이 나왔어요. 네. 첫 번째 책은 몇 년 전에 일상의 소소한 매듭불기. 제가 이제 그 온갖 트라우마와 상처, 열등감, 막 자기 그 포기하고 싶은 이런 절망, 이런 상황에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안 해본 기도가 없겠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교황님,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께 기도를 많이 하라고 당신도 이 세상에 어려운 이들과 연대해서 더 해라. 그때 제가 그걸 탁 잡은 거예요. 저는 누가 뭘 기도하라 그러면 아기처럼 순수하게 이걸 하면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제 그 좋은 성향들이 이런 열매를 많이 맺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막 기도를 하면서 막 그 3년 동안 막 예수님 앞에서 막 몸부림치면서 제 안에 이런 상처와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은 다 뺏기기만 하고 나는 나답게 살지를 못하고 내 건 챙기지도 못하고 이렇게 막 이제 하면서 제 안에 있는 매듭들을 하나씩 풀었어요. 근데 네. 그 매듭도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 매듭의 뿌리를 봐야 되거든요. 제가 나가서 너무 열심히 막 일을 하는 데는 제가 어려서 이제 아빠가 이제 술 드시고 엄마를 괴롭히고 막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제 엄마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큰딸로서. 그러니까 항상 저는 지금까지도 어떤 신념이 어려우냐면 치유가 내가 다 책임져야만 한다. 지금 이걸 할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다. 얼마나 오지랖을 제가 부리고 살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매듭들 뿌리를 알려주셔서 그 자아인식한 내용을 기도문처럼 해서 일상의 소소한 매듭 풀기가 이제 나왔고요. 이제 교황님께도 헌정이 됐어요.
보내드렸죠. 강하게 컸던 너무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우리가 보통 애가 좀 벌써 어른이야.
애어른.
애어른이어서 어떻게 보면 더 든든해라고 칭찬을 줄 수 있긴 하겠지만 도리어 내 마음 속에는 애답지 못했던 좀 칭얼도 걸릴 수 있겠고 또 투정도 부릴 수 있는 시기에 그걸 못했으니 얼마나 좀 억울함도 있고
아이다움을 다 상실한
그러니까요.
거죠. 그걸 이제 다시 하나씩 찾아 들어가서 만나주고 보상해주고 위로해주면서 꾀하는 통합까지 어려웠죠.
그래서 그런 걸 책한 거 쓰셨고
그래서 이제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관계에 대해서 제가 계속 공부를 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남편하고 관계도 얼마나 또 어려웠겠어요. 서로 다른 환경. 서로 다른, 그는 그대로의 또 뭐 트라우마나 어려움이 있었고, 네. 저는 저대로 너무 다른, 정반대의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뭐 우리 남편도 힘들었겠죠? 근데 제가 맨날 실은 임상사목 교육을 처음 한 것도 우리 남편을 이해하고 제대로 사랑하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했어요. 뭐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노력해서 되는 건 줄 알았던 거죠. 그때만 해도. 그래서 제가 감실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남편하고 관계가 너무 힘들고 자꾸 상처만 더 받고 도대체 저의 무엇이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거짓말처럼요. 어떤 울림이 쫙 저한테 이제 와닿는 건데 그동안 네 뜻대로 되지 않고 힘든 그런 남편을 너무 다른 남편을 이해하느라 너무 애썼다. 근데 지금은 그 남편은 나한테 맡기고 오늘부터는 네 자신과의 관계를 새롭게 한번 맺어보면 어떠니? 네가 누군지, 네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네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막 공부를 하고 막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남편하고 늘 떨어져 살았어요. 30년 넘게. 지금도 외국에서 일을 해요. 바람만장하죠, 이 신분이.
뭔가가 하여튼.
그래서 너무 외롭고 막 남자가 해야 할 일을 제가 다 모든 걸 감당해야 돼 이런 외로움 막막함 너무 많았었는데 그래서 남편하고 이제 산티아고 길을 같이 가게 된 거예요. 기적적으로. 오. 저는 45일이고 남편은 37일 동안 걷고 들어왔어요.
거의 뭐 같이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붙어서 있어 본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같이 결혼해서 여태까지. 그러니까 세상에 어머 저게 내 남편이야? 어머 저게 내 부인이야? 서로 몰랐던 게 막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얼마나 싸웠겠어요. 길거리에서. 너무너무 막 싸웠죠. 그러면서 그 싸우면서도 우리 남편이 평소에는 그냥 눌러두고 얘기 안 했던 거를 싸우면서 막 쏟아내는 말들을 제가 흘려듣지 않고 가만히 묵상하면서 들었어요. 주로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뭘까. 그래 너 잘났어. 네가 다 알아서 해.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 나의 그런 모습이 나의 주도적인 모습이 힘들었구나. 또 저도 막 싸우면서 제 얘기를 해요. 남편이 듣고 오, 우리 와이프가 굉장히 힘이 있고 슈퍼우먼처럼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약하고 보호받고 그렇게 돌봄받고 싶은 나약한 여자였구나 이런 걸 또 본인이 이제 캐치하게 되고 이래서 진짜 둘이 매듭을 진하게 풀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얘기도 답이 딱 있긴 하네요.
뭐예요?
내가 들어 남자 입장에서 내가 들어갈 구멍이 없어.
그래.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겉에 보이는 모습이고. 나는 너무 약한데 네가 왔으면 좋겠어.
근데 표현해 본 적이 없거든.
끊임없이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나오고 있는데 어제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다시금 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걸 서로 간에 네. 서로의 필요성을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 책이 네. 읽으면 남일 같지 않겠다는 생각이 사람들 듣기는 할 것 같습니다.
다 읽으시는 분들이 어머 역시 작가라서 어떻게 표현을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다 이렇게 표현해줬냐고 많은 분들이 그러고요. 또 이제 작년에는 바울로 딸에서 엄마는 순례길, 딸은 여행길 네네. 이 책이 이제 나왔어요. 이번에는 큰딸과 17일 동안 순례를 하면서 매듭을 풀었어요. 왜 우리는 어딜 가야만 매듭을 풀까요? 하여튼 그래서 큰딸하고 저하고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 살아왔던 트라우마와 그대로 대물림돼요. 저도 어려서 누구의 보호를 잘 받지를 않고 제 스스로 감당한 게 그게 트라우마거든요.
그렇죠.
어렸을 때 어려운 감정을 함께 누구한테. 근데 우리 딸들도 제가 몸도 아프면서 나가 일하고 아빠는 집에 없었고 그러니까 그 어릴 때부터 힘든 일이 있어도 모든 걸 자기 혼자 선에서. 그래서 큰딸 같은 경우에는 신념이 남한테 엄마한테 남한테 절대 패기치면 안 돼. 모든 건 내 손에서 해결해야 돼. 그래서 이 모든 게 막 감정이 뭐 억누르는 게 너무 많아서 그게 틱틱 몸으로 막 짜증으로 저한테 드러내는 거예요. 말은 또 안 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해 본 적이 없잖아요. 신부님. 그러니까 엄마 왜 그래. 엄마 그런 모습 너무 싫어. 뭐 이런 얘기를 나 화났어.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가서 함께 지내다 보니까 우리 딸이 아 이런 부분이 굉장히 힘들었던 거구나. 나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리고 엄마가 곁에 필요할 때마다 있어주지 못한 그 외로움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거죠. 어려서 아이가 비가 오면 밖에서 엄마들이 다 기다리고 우산을 들고 기다려요. 그런데 우리 딸은 우리 엄마도 우산을 들고 날 기다릴 거 남으니까 없는 거야. 엄마는 너무 늦게 퇴근하고 막 이러니까. 그때 신뢰가 깨진 그 불신이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일 있어도 엄마한테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저를 그 상처를 안고 저와 소통하고 너무 서로 힘들었는데 아 가서 비로소 알았어요. 너는 너답게 살 권리가 있어. 나는 나답게 생긴 대로 사는 거야. 예, 그래서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그래서 딸하고 같이 쓴 거예요. 신부님. 딸 관점, 제 관점.
여기서 물어보게 되는 사람이 딱 한 명 더 있는데 작은 딸하고는 괜찮으십니까? 지금 얘기할 때는 문제 있는 거는 남편하고 큰 딸인데 작은 딸하고는 뭐 하지 않았습니까?
작은 딸도 있겠죠. 근데 이제 작은 딸이나 큰 딸은 뭐 상담도 받고 이제 충분히 그걸 해서 많이 치유가 됐고 근데 작은 딸은 작가예요. 방송 작가. 아. 이런 걸 표현하고 글을 쓰면서 자기를 많이 성찰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해서는
약간
방식이.
엄마하고 공통점이 또 생겼네요.
그래서 이제 그 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엄마는 순례길, 딸은 여행길 책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보시고 굉장히 공감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엄마는 자기가 커왔던 방식이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전에 자기도 모르게 내 딸이나 내 자식한테 그런 식으로 살아도 괜찮다라는 나도 그러니까 나는 살았지만 걔도 살아야 된다는
그래요. 건 없는데 그런 건 없는 거죠.
그 아이한테 나도 모르게 강요 아닌 강요를 그럼요. 하고 있죠. 왜 괜찮은데 난 했는데 왜 너는 못해? 라고 얘기하면서 도리어 그것이 또 이 아이한테는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너는 너고 나는 아까 말씀드린 너는 너고 나는 난데 나의 존재를 왜 나 엄마처럼 나를 계속 하냐.
엄마처럼 살기를 강요하냐.
참 이제. 이게 우리가 사실 그 세상을 살면서 제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처음에는 뭐가 제일 어려워 그러면 다양한 얘기를 하지만 맨 마지막에 나이가 먹어갈수록 점점점 나오는 얘기가 뭐가 제일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인간관계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 그 얘기를 모든 사람이 이제 동일하게 하기 시작하잖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생각, 그러니까 남 생각이 나와 같지 않다.
내만 같지 않다.
그거를 딱 받아들인 것 자체가 좀 쉽지가 않은데 사실 그 임상사목도 마찬가지고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볼 때 우리가 병이라는 거에 대해 그 포커싱에 맞춰서 뭐 바라보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내가 그 전에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지를 명확히 알고 그거에 대해서 청찰을 하게 되면 분명히 더 좋은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불구하고도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계속 어떤 그거를 우회하잖아요.
맞아요.
직접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우회를 하다 보니 그냥 괜찮은 척.
그렇죠.
이런 척을 하다 보니 결국은 점점점 그와 멀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본래 나와 멀어지고 나서 그냥 내가 만들어놓은 존재를 그게 나야. 라고 착각하고 그렇지. 그 안에서 내가 스스로 계속 상처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 사실 뭐 자매님한테 들릴 수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상처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상처가 보이고 좀 더 나아가서는 그를 치유할 수 있다. 어쩌면 딱 그거를 하고 계시는 느낌이 확 드네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어떤 관계가 처음 우리는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 너무 행복해요가 아니라 나는 왜 그럴까? 근데 그거 알고 보니까 지금의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과거에
뿌리 원가족 안에서의 뿌리가
그런 것들이 돌아보세요. 근데 사실 제가 이런저런 해봤을 때 힘이 있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원가족까지 바라보면서 내가 그걸 치유하겠다, 트라우마를 극복하겠다, 상처를 낫게 하겠다 그러면 나한테 좀 힘이
있어야죠.
그래야지 안 그러면 힘이 없으면 결국은 못 가더라고요. 그러면 그 자매님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갈 수 있던 힘이 뭐였을까요?
힘이 제가 지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했냐. 맨 처음에 저는 상담가를 찾아가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그 작업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하느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었을 거고요. 그 자리에 하느님께서 상담가로서 의사로서 저를 치유하실 수 있는 어떤 존재로서 제가 있다가라고 생각하니까 다 개방을 하면서 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 친정아빠한테 물려받은 회복탄력성 내적 근성 그래서 우리 아빠가 나한테 나쁜 것만 준 건 아니구나. 그런 좋은 점을.
갑자기 악에서 선을 또
네. 왠지 그래야 될 것만 같은 그죠.
어쩌면 그런 힘 자체가 그 우리가 스스로가 저는 이제 저도 이제 그 생활하면 느낀 게 하느님은 우리를 계속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런 힘을 줬는데 과연 내가 내 삶 안에서 그걸 발견하고 살아가느냐. 안 그러면 그것조차도 내가 무시하며 살아가느냐. 그래서 그러면 계속 아픔이 연속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분명히 나한테 그 힘을 줬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 자매님 되게 빨리 발견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면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 영적 돌봄 프로그램도 그 사제나 수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의미, 어떤 식으로 접근하시나요?
제가 이제 이런 일을 하다 보니 이제 뭐 제가 서울교구 문화센터 문화학교 거기도 하고 이제 정동 프란치스코 그 회관에서도 이제 자기 돌봄을 위한 마음 챙김 뭐 자기와의 만남 뭐 이런 걸 이제 강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부님들 계신 그것도 수도에 이제 연수 프로그램 있는데 저를 초대해서 제가 강의도 했었고 해외로 파견되는 선교사 신부님 수녀님들 이제 교육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네, 네.
이제 거기 가서도 제가 이제 강의를 이런 거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를 세우고 살아야 되는가, 이제 원가족 아래서의 자기 뿌리를 보는 거, 그래서 자기 자신과 나를 얼마나 돌볼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외국에 가서 선교하시면 너무 힘드시니까. 그런데 되게 공감하시면서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제 생각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이제 개인 상담하고 집단 상담도 하는데, 희한하게 요즘에는 청년들, 성소를 앞둔 청년들을 제가 지금 상담을 여러 명 해요. 왜냐하면 요즘 시대가 많이 달라서 요즘에는 좀 마음에 그런 게 있으면 이제 상담 같은 것도 권하고 대중적으로 돼 있어서 이제 그런 거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수녀님들 강의도 이제 서울 사무국에서 주최한 거기에서도 영적 상담을 위한 마음 챙김. 수녀님들은 누군가를 돌봐야 되고 상담해줘야 되는데 먼저 자기부터 봐야 된다. 그렇게 했더니 수녀님들이 가장 핫하게 다 이렇게 느끼시면서 좋았다고 한 건 경계 세우는 거예요. 경계 세워본 적이 없던 거죠. 그런 게 관계의 기본이라는 걸 몰랐다 하시면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받아들이셨고, 얼마 전에는 외국에 있는 어디 봉쇄수녀원에 가서 열흘 동안 강의하고 개인 상담 해드리고 작업해드리고 왔고요. 다음 주에 또 일주일 동안 국내 어디 수도원에 들어가, 수녀원에 들어가서 또 이제 강의하고 상담하고
여기,
예정입니다.
여기 저기 그 쓰임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그냥 뭐 새 생명을 주셨으니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가 이런 갈망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특히 사제 수조자들은 자기 아무래도 이제 입으신 옷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제는 이래야 돼, 수조자는 이래야 돼, 이제
이미지가
개방하기도 어렵고 자기를 보는 것도 솔직히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좀 많이 드리고 싶고, 그래서 각자 자기다운 모습으로 그냥 자기답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어느 순간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음을 보지 못하고 좀 뭐랄까 못한다는 것만 생각하다 보면 더 중요한 것들을 좀 놓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틀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하지 그 틀이 과연 나한테 맞나? 아니면 또 다른 나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자기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한데.
맞아요.
그냥 그 틀 안에만 들어가려고만 하지 내가 자기화시키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굉장히 좀 많지 않은가.
많죠. 많고 그다음에 상처를 받았다고 하니까 자기 안으로 잘 들어가지 못하는데, 아까 신부님 얘기한 것처럼 내 안에 힘이 있어야 이제 치유도 하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하셨잖아요. 내담자들이 와서 상담을 하면서 가장 공감을 하면서 좋아하는 게 뭐냐면, 어머, 제 안에도 이런 힘이 있었네요. 제 안에도 엄마를 미워할 수 있고 경계를 세울 수 있는 힘이 있었네, 이래요. 자기 안에서 자기 자원을 찾는 거죠. 그걸 도와주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내가 아직 바라보지 못한 것을 찾아줌을 통해서 스스로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좀 이렇게 있어, 너. 그게 북돋아주고, 지지해주고, 그걸 통해서 이제, 아, 느껴봤지? 라고 해서
맞죠.
또 힘을 내서 또 한 발짝 더 나가고, 결국은 그게, 아, 이렇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사실 이 부분이 사실 뭐, 아까 자민님 말씀대로 하면 뭐, 그 수녀님이나 뭐, 신부님도 그렇긴 하겠지만, 지금 요새 사이에 청년 세대한테 제일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 아이들이 그, 자기들은 갇혀져 있는 그런 사회만 바라보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나는 거기서 도태되나? 라는 생각에 너무 빨리 또
그러니까요.
실망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아이들이 정말로, 아,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좀 이게 그런 부분이 좀 이게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는 좀 그런 모습들 좀 보게 됩니다.
경쟁 사회에서 너무 많은 요구를 받고 자기를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아까 전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트라우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약간 그 마음 챙김 가지고 영적 치료 이런 느낌을 하셨다고 그런다면 사실 트라우마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계십니까?
아, 제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관광운동 심리 치료를 기법을 이제 영성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임상사무 교육에서 했던 그런 것과 병행해서 하고 있어요. 단순히 심리적인 치유만은 아니고요. 이제 언어 상담의 한계를 많이들 느끼시더라고요. 네네. 요즘에는 왜냐하면 트라우마는 말로 해서 제가요 그때요 누가 날 때렸는데 밤에 너무 무서웠고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뿐인 거예요. 그냥 그렇죠. 발산. 그다음에 우리 기억도 좀 조작되고 그렇죠. 우리 그 무의식에 있는 거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데 중요한 건 몸에서 기억한다라는 거죠. 요즘 책들을 보면 그렇죠. 몸은 알고 있다. 네. 트라우마를. 그래서 이제 그 몸으로 좀 비폭력적으로 다가가는 건데 보통 그 트라우마 상태를 떠올리기만 해도 몸에서 좀 자극이 보통은 와요. 신부님도 뭐 그런 뭐 기억이 있으실 텐데 그러면 그때만 떠올리면 뭐 심장 박동이 두근거리는데 그렇죠. 가슴이 쫄리든가 트라우마가
흔히 말해서 이말 표현이 어쩌면 모르겠지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딱 전형적인
그거예요.
그 말이죠.
비슷한 상황이 되면 자기는 딱 그때 상황이야라고 딱 읽어버리거든요.
네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몸에서 자극이 오는 거를 같이 따라가서 접촉해보고 거기에 어떤 감정이 묻어있는 것 같으냐. 그럼 그때 상실됐던 감정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죠. 트라우마 할 때는 몸이 굳어버리니까 모르잖아요.
네네.
아 그때 내가 화가 났었고 억울했었고 그다음에 너무너무 공포스럽고 무서웠구나. 감정 그런 감정을 다 먹어버리고 상실해버렸구나. 이제 그걸 알면서 그럼 그때 그 순간 그 놀란 심장에서는 그 상대한테 뭐라고 충동적으로 말을 했을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면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제발 좀 그만해라 라든가 나 당신 너무 싫다라든가 그때 하지 못했던 말들을 같이 본인의 몸과 연결이 돼서 그걸 쫙 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그때 그 과거에서 주눅 들고 상처받고 세뇌당하고 이랬던 그 위축된 아이를 같이 가서 만나주자 괜찮겠냐 이제 물어보죠. 그래서 이제 만나서 그 아이 상태가 어떻게 느껴져? 굉장히 안쓰럽다. 어떤 분은 막 울어요. 얼굴이 좀 뭐 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못 느꼈던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는데 보통은 그거 볼 때 그 자신에 대한 연민과 그다음에 공감이 있어야 자기가 아주 화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같이 가서 그럼 지금은 어른이니까 뭐든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럼 그 친구한테 그때 상황에 어려웠던 그 힘없던 친구한테 가서 뭘 해줄지 우리 같이 해봅시다. 그럼 가서 어떤 사람을 안아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엄마한테 왜 너 말 못했어. 자 지금이라도 한번 얘기해봐. 근데 그런 걸 해준다거나 그때 충족되지 못한 걸 보상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온전히 그 아이를 껴안아주는 거죠. 그래 그렇죠. 그랬구나. 근데 내가 너무 이제 와서 미안해. 나는 싫은 네가 이런 초라한 모습이 싫어서 안 왔어. 근데 너 그래도 괜찮아. 그래서 자신을 온전히 껴안아주는 게 저는 통합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런 과정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트라우마가 있음을 인지해야 되는데
그거예요.
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트라우마를 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은 계속 나도 모르는 상처를 계속 누군가한테 투사를 하거나 때에 따른 그걸 통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 트라우마가 누구나 다 있다는 것 좀 그러니까 크나 작나의 네, 차이긴 맞아요. 하지만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다. 우리가 뭐 여태까지 트라우마 하게 되면 어떤 큰 사고를
뭐 사고 트라우마
하고 나서의 그것만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삶 따지면 우리 삶 자체가 트라우마의 연속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잘 극복하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너무 힘든 사람 똑같은 트라우마의 그 약간 강도라고 해도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좀 보는 관점 자체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앞으로 계획과 꿈이 있으시다면 이제 제가 볼 때 이걸 여쭤보면서 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은 거를 뭔가 변화가 무쌍했다? 라는 걸 딱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셔서 앞으로 또 뭐 하고 싶은 것이거나
올바른 또 여러 가지 뭐를 할까
그렇죠.
걱정 반 그러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영적인 거, 뭐 심리적인 거 이런 거에만 좀 너무 집중한다라기보다는 전인적인 치유가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고 치유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뭐 감정적인 거, 정서적인 거, 영적인 거, 사회적인 거, 그다음에 관계적인 거 이게 다 통합이 돼야 되는데 너무 이게 이제 그래프가 맞지 않으면 이제 그런 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전인적인 어떤 치유와 통합을 돕기 위해서 좀 앞으로 트라우마 센터나 이런 거를 좀 내보고 싶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어느 그 센터장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선생님이 하는 일은 이제 글도 쓰고 제가 그러죠. 블로그 같은 데 글 올리면 그거 보고 많은 분들이 치유됐다고 또 연락이 오시고 이러시는 걸 보면서 선생님이 하는 역할이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사회치유자라는 용어를 쓴대요. 그냥 뭐 돌봄과 그냥 심리치료사 이런 것보다 그걸 좀 더 광범위하게 아울러서 사회치유자의 역할인데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이 그런 거라면 앞으로도 이제 기도생활 하면서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제 일을 이제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신부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뭘 또 배우거나 이럴 시간은 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일 열심히 하다 보면.
센터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일이 되니까. 혹시 선생님한테 치료 상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저한테 연락하시면 되죠. 뭐 저한테 전화하셔도 되고 네, 여기 이제 피디님한테 뭐 말씀하시면 네.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한번 네. 그 뭐라 그럴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본인 이름 치면 인터넷 나올까요?
네, 블로그도 뜨고 나오고, 그 다음에, 박지연 요셉이나, 그리고 제 연락처를 알고 싶으면, 이 프로그램 피디님한테 말씀해 주셔도
예, 피디님이 전화가 불이 나길 바라며,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해 주신 수필가, 또 임상 사목 전문가이신 박지연 요셉이나 작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 풀지 못해 남아있는 매듭 하나쯤 떠오르신 분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 매듭은 오래된 상처일 수도 있고 전하지 못한 말일 수도 있고 또는 스스로 용서하지 못한 마음일 수도 있겠지요. 그 매듭을 외면하지 않고 마주하는 작은 용기를 기도로 청하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은 사람이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이 방송은 홈페이지에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오석준 애호신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평한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란기 베이로 변호사 윤용준 한상유통과 에치마트 JP 에듀케이션 전망조원창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또 한 번 인하됐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알래스카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상한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교황 직속기관이었던 교황청 세계 어린이날 위원회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해 설립해 세계 어린이날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해온 이 위원회를 레오 14세 교황이 교황청 평신도 가정생명부로 편입시키기로 했습니다. 지난 8월 6일 교황이 교황청 공무원 국무부장 에르가르 페나파라 대주교와의 면담 후 내린 결정입니다. 8월 13일 공개된 답서에서 지난 8월 9일 날짜가 적혀 있으며 관련 두 기관에 통보하고 이관 절차를 진행하라고 명시했습니다. 2024년 11월 20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친필 서한을 통해 세계 어린이의 날을 위한 교황청 위원회를 설립하고 이 위원회에 세계 어린이의 날을 위한 교회적 활성화와 사목적 조직을 담당하는 사명을 부여했습니다. 세계 청년대회 WYD에서 영감을 받은 이 행사는 전 세계 어린이들을 한자리에 모아 신앙, 음악, 그리고 신앙 고백의 시간을 함께 갖는 것입니다. 첫 번째 행사는 지난 2024년 5월 25일 로마 올림픽 경기장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분진 지역 어린이들을 포함한 5만여 명이 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또 한 번 인하됐습니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1년 고정특별금리를 4.79%까지 내리면서 금리 인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 ANZ와 BNZ가 해당 금리로 인하한 데 이어 오늘 키이뱅크와 웨스트백도 같은 수준의 금리를 조정했습니다. 키이뱅크는 2년 고정금리도 4.89%로 낮췄으며 이는 ANZ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6개월 고정금리는 5.09%로 조정됐습니다. 인포매트릭스의 수석경제예측가 캐러스 키어너는 시장이 이미 기준금리 두 차례 추가 인하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는 준비은행의 움직임이 고정형 모기지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기준금리가 2.5%까지 내려갈 가능성을 암시하는 비둘기파적 통화정책 발표가 나올 경우 이는 수학금리 및 고정대출금리가 추가 하락 압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키이뱅크는 예금금리도 10에서 15베이스포인트 인하했으며 위스백은 5개월에서 3년 만기 예금 상품의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올해 뉴질랜드에서 문을 닫는 기업 수가 급증하며 지난 10년 사이 가장 높은 청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1270개 기업 비즈니스가 청산되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수치입니다. 올해 말까지 2024년에 2,5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의 기업 구조 조정 전문가 롬 캠벨은 어떤 산업도 예외는 없으며 수천 달러에서 수백만 달러까지 다양한 부채로 인해 기업들이 무너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스룸의 앨리스 피코 기자는 건설업과 위식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업체들이 회복력이 더 낮아 더 쉽게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표 사례로 1990년에 문을 연 오클랜드의 드래곤 보트 레스토랑도 최근 청산을 선언했으며 약 140만 달러의 부채를 남긴 상태입니다. 캠벨은 이러한 부채가 공급업체와 하청업체들에게 연쇄적인 타격을 주며 결국 그들도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기업 폐업의 원인으로는 높은 생활비, 실업 증가, 금리 인상, 그리고 팬데믹의 여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희망의 조짐도 있다고 말합니다. 정규요금과 계약구조, 그리고 에너지 시장 내 사업 관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뉴질랜드 전력청이 공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노던 인프라스트럭처 포럼 등 여러 단체의 문제 제기에 따라 시작됐습니다. 전력청 아나 코미닉 위원장은 소비자 신뢰와 시장의 공정성과 관련된 모든 우려는 심각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사업체들의 전력 계약 접근성, 특히 상업 및 상업용 소비자를 중심으로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법률 제16조에 따른 권한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전력청은 가격 책정과 계약 조건 등을 보다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신고를 쉽게 하기 위한 새로운 내부 고발 툴도 최근 도입됐습니다. 한편 전력청은 주요 전기 소매업체들에게 오프 피크 시간대에 더 저렴한 요금을 제공하고 태양광 발전 잉여 전력을 피크 시간에 판매하는 사용자들에게 공정한 가격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5% 이상인 소매업체들은 내년 중반부터 시간대별 요금제를 도입해야 하며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요금 인하 압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편 지난달에는 전력 부문의 구조 개혁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이 록슨 총리에게 전달됐습니다. 제네시스, 컨택트, 머큐리, 메르디안 등 대형 전력회사들의 가격 정책이 생산성과 신뢰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크라이스트처치 파파누이 고등학교가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만에 13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교복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학생들은 마지막 학년에 사복을 입는 것이 사회생활 준비이자 학교생활에 대한 보상이라고 여겼습니다. 교복 의무화에 반대하는 온라인 청원이 시작됐고 설문조사에서도 대다수 학생과 지역사회 구성원이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로버트 길버트 교장은 안전 문제를 가장 큰 이유로 들었습니다. 1,600명의 학생이 다니는 대규모 학교에서 교복이 없으면 13학년 학생과 외부인을 구별하기 어려워 학생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길버트 교장은 교복이 없으면 13학년 학생, 교생, 방문객, 심지어 외부인까지 구별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학교 옆 쇼핑몰에서 다른 청소년들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 교복을 입지 않은 학생들이 오해받는 상황을 막기 위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안전 문제 외에도 교장은 사복 착용이 일부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어 학생들 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복이 학생들이 소속감과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학교 측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13학년 학생 중 단 24%만이 교복 의무화에 찬성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장관이 크리스토퍼 록슨 뉴질랜드 총리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두고 제정신을 잃었다고 한 발언에 대해 하마스와 맞서는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수요일 록슨 총리는 가자 전쟁을 완전히 끔찍하다고 묘사하며 네타냐후가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가 선을 너무 많이 넘었다고 생각하며 제정신을 잃었다고 본다고 록슨은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 차관 샤렌 하스겔은 엑스 구 트윗에 글을 올려 록슨의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하마스는 처형하고 산채로 불태우고 굶겨 죽이는 지하드 사교 집단이라며 이와 맞서야 하는 어려움을 록슨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록슨 총리가 지금까지 네타냐후에 대해 사용한 표현 중 가장 강한 것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언급이 일관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다음 달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를 앞두고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록슨 총리는 목요일 기자들에게 정부 구성 정당들이 하마스가 새로운 팔레스타인 국가에 어떠한 역할을 해서도 안 된다는 점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록슨은 네타냐후에 대한 발언은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부동산협회 REING의 새로운 자료가 특히 오클랜드에서 주택시장이 약세를 보인다는 점을 보여주며 이는 올해 중반 경제가 일시적 침체에 빠졌다는 추가적인 증거라고 말합니다. 부동산협회가 발표한 7월 자료에 따르면 계절적 요인을 조정한 전국 주택 판매 건수가 감소했습니다. 중간 판매 가격의 변동을 완화한 주택 가격 지수는 전국적으로 전년 대비 0.1% 상승했지만 전달 대비 0.4% 하락했습니다. 오클랜드의 경우 전년 대비 0.1% 하락, 전월 대비 1.8% 하락했습니다. 지역별로는 파파쿨라의 주택가격이 2024년 대비 5.2% 하락한 반면 뉴프리마우스는 4.9%, 이복하길은 7.8% 상승했습니다. BNG 수석경제학자 마이크 존슨은 6월 주택시장에서 나타난 주춤거림을 확인하거나 반증하기 위해 수치를 살펴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7월에도 주택시장이 다소 약세를 보인 것으로 보아 시장이 비교적 완만한 추진력을 잃고 약간 흔들리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존슨은 오클랜드가 특히 남섬에 비해 눈에 띄게 약세를 보였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지난주에 발표된 실업률 수치와 이번 주택시장 자료는 올해 중반의 경제가 일시적으로 흔들리거나 침체기에 접어들었다는 다른 경제 지표들을 뒷받침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명한 마오리 학자 학자가 에릭 스탠포드 교육부 장관이 새 기초 읽기 책에서 테레오 마오리를 제거하기로 한 결정은 테티리티 오 와이탕이와 모두 인권 모두를 침해하는 위험한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오클랜드 대학교 마오리학 교수이자 언어학자인 마거릿 무트는 아동의 일상 학습에서 테레오 마오리를 지우는 것은 발견의 교리, 독트린 오브 디스커버리를 유지하려는 시도이자 백인 우월주의를 주입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교육부는 테리 투 리드 포닉스 플러스 시리즈의 기초 읽기책 At the Marae를 마오리어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폐기했습니다. 수요일에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이 결정은 2024년 10월 스탠포드 장관이 승인한 더 광범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캐릭터 이름을 제외한 모든 마오리어를 새로운 시리즈 도서에서 배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책들은 초등학교에서 만 5세 아동의 읽기 학습을 돕기 위해 사용됩니다. 당시 이 결정을 개발 중이던 13권에 영향을 줬으며 해당 책들에는 등장인물, 이름 외에 마오리어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재 마오리어가 포함된 27권의 기존 책들은 완간 후에도 재인쇄될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조치는 일부 문해 전문가들이 영어와 함께 마오리어를 포함하면 아이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증거는 혼재되어 있으며 교육부 관계자들은 기초읽기 책에서의 구프 마오리, 마오리 단어 사용 효과에 대한 연구가 재현적이라고 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언어학 박사 학위를 가진 무트 교수는 어린 시절의 단어 노출이 매우 유익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 언어로 제한되는 것은 아이들에게 심각하게 해롭다며 5세 아동에게 이러한 노출을 차단하는 것은 어리석을 뿐 아니라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무트 교수는 또 장관이 뉴질랜드 영어의 실제 모습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뉴질랜드 영어 사전과 뉴질랜드 옥스퍼드 사전을 근거로 들며 이들 사전에 실린 수백 개의 쿠프 마오리 지명이나 시계어가 아닌 단어가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제는 마오리어와 영어가 교육 전반에서 동등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그래야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문해 전문가, 교장, 교사, 마오리 교육 지도자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오리 교장협회 테 아카테아는 이를 백인 우월주의 행위자 인종차별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무트 교수도 이에 동의하며 이번 변화가 강하게 반마오리적이고 극도로 인종차별적인 정부의 광범위한 흐림의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세계 열린여당 모두가 노동당 전직 장관들이 코비드19 관련 공개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다며 이는 검증 회피라고 비판했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에 대한 왕립조사위원회의 2단계는 세 여당 모두의 연립 합의에 따라 진행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의장 그랜트 윌링워스 K씨는 수요일 전직 장관들의 불참으로 인해 의사결정자들과의 일주일간 공개 청문회가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불참을 결정한 인물에는 전 총리 재신다 아던, 당시 보건부 장관과 코비드19 대응장관을 겸했던 현 노동당 대표 크리스 히킨스, 전 재무장관 그란트 로버트슨, 전 보건부 장관 아이샤 베럴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 전직 장관들은 이미 위원회에 비공개로 충분한 증거를 제출했으며 위원회도 소환 권한이 있음에도 균형 차원에서 소환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링미스 의장은 전직 장관들이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 우리가 임무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며 공개 청문회는 증거 확보 방법 중 하나일 뿐이고 사용은 규정에 따라 제한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에서 또 하나의 자원관리법 RMA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다 영구적인 대체 법안이 마련되기 전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원관리법 인허가 및 기타 제도 변경 개정안은 여러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 특정 에너지 인프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내, 연장 시 2년 이내에 인허가를 내야 합니다. 오클랜드와 크라이스트처치는 중밀도 주택개발 규정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되었으며 웰링턴의 고든월스 프레스에 대한 문화재 보호 조항도 삭제됐습니다. 또한 복원 가능성이 경제적으로 낮은 경우 문화재 보호를 해제할 수 있는 간소한 절차도 마련됐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로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의 분수령이 될 미러 알래스카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영토 교환이 합의 조건이 될 가능성을 시사하자 우크라이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직접 전해들은 브라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 조건이 관철되지 않도록 사력을 다한 외교전을 펼쳤다고 뉴욕타임스가 14일 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익명의 키우 주재 유럽 외교관과 우크라이나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러시아의 적대 행위를 멈추기 위한 조건 중 하나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영토 교환을 거론했습니다. 다소 모호했던 영토 교환 제안이 훨씬 명확한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이라고 NIT는 설명했습니다.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평화를 중재할 수 있어 여지가 있다며 합의를 위한 젤렌스키 대통령과 브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1대1로 만날 예정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통화는 평화협정으로 러시아의 영토를 이해할 수 있으며 푸틴에게 외교적 고립으로부터 빠져나올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우크라이나의 우려를 현실화했다고 NIT는 진단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우선 휴전 이후에 영토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우크라이나의 참여 없이는 어떤 합의도 이루어져선 안 된다고 줄곧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협상에서 소외되지 않고 러시아가 협상 조건을 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분주한 외교전에 돌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현지 시간 워싱턴 DC의 실제 범죄율이 범죄율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내린 워싱턴 경찰 업무 연방정부 통제 및 주방위군 투입 명령의 정당성을 부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날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워싱턴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범죄율 중 하나를 기록하고 있으며 가장 폭력적인 제3세계의 많은 국가보다 높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살인율은 폭력으로 악명 높은 멕시코시티, 보고타, 이슬라마바드, 아디스 아바바보다 높고 이라크 팔루저보다 거의 10배 높다며 만약 워싱턴이 주라면 미국에서 가장 높은 살인율을 기록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폭력 범죄는 악화해왔고 살인율은 10년간 거의 2배로 증가했다며 이는 부패한 시 당국자들이 발표한 공식 통계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수치는 몇 배 더 심각하며 워싱턴의 민주당 정부는 대다수 범죄의 수사, 체포, 기소를 대체로 중단했기 때문에 발표된 통계는 실제 폭력의 극히 일부분만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시민들은 표적이 될까 봐 목소리를 내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며 실제 범죄율은 보고된 것의 5배에서 10배에 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삼성 이재용 전자회장이 15일 미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 회장은 이날 자정이 넘은 시각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지난달 29일 김포공항에서 워싱턴으로 출국한 뒤 17일 만입니다. 이 회장은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내년 사업 준비하고 왔습니다 라고 답한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출장 기간 이 회장은 신사업 발굴과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등을 위해 현지 빅테크 및 글로벌 경영인들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국 전날 테슬라와 23조 원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맺고 미 텍사스주 데일리 공장에서 테슬라 차 세대 AI 칩 A16을 생산하기로 한 것과 관련한 후속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회장이 미국에 있는 동안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에서 애플의 차세대 칩을 생산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이 계약 성사에 직접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역시 이 회장이 미국에 있던 지난 31일에는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미통상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이 회장은 자사 네트워크를 총동원하고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내세워 이번 협상에 힘을 보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토프, 인터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23원 51전, 한국에서 보낼 때 831원 74전, 한국에서 받을 때 815원 28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내일은 부분적으로 구름이 낀 날씨에 저녁에 비가 오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1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우성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에치마트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KCR 게시판입니다. 무려 뜨개질 시간 안 냅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고 우정을 쌓고 무료 차와 커피를 즐기며 이 친절한 모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재료를 가져오시고 누구든 환영합니다. 어린이는 오후 3시 이후에 뜨개질을 배우러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와 동반해야 합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이스트 코스트 베이스 라이브러리 브런치 베이스 있습니다. 우쿨렐라 워크숍 안내입니다. 우쿨렐라 연주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저녁 모임입니다. 우쿨렐라를 가져오셔서 즐거운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의 세션 동안 연주를 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를 환영합니다. 8월 28일 목요일, 9월 11일 목요일 오후 6시에서 7시까지 나탄 홈스테이드 푸켓푸켓 70 힐로드 마노레아에서 있습니다. 더 빌리지 마켓 헬렌스빌 쇼그라운드 안내입니다. 매달 셋째 주 일요일 헬렌스빌 AMP 쇼그라운드에서 열리는 원래 행사입니다. 다양한 노점, 라이브 음악, 아이들을 위한 무료 페이스 페인팅 또는 머리 닦기, 맛있는 음식과 커피를 제공하고 활기차고 가족 친화적인 마켓입니다. 신선한 지역 농산물, 꽃과 식물, 장인이 만든 음식과 잼, 수공예품, 선물, 수집품, 중고품 등 다양한 상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8월 17일 일요일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1시까지 헬렌스빌 쇼그라운드 63 레일웨이 스트리트에서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를 포함한 오늘 들으신 캐시얼 방송은 104.6 FM 프레넷 웹사이트를 통해 청취가 가능하며 일부 프로는 KCR NZ 페이스북을 통해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